전에 언젠가 제가 그 잃어버린 문명을 찾았어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설교 제목 치고는 좀 묘하긴 하지만 그 제목을 제가 딴 게 아니고 어느 책에서 빌려온 겁니다. 예, 책 제목이에요 그게.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그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따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말이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4장 뒤편에 보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가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표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게 경고성의 의미가 담긴 문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녹이 나가서 성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성을 건축했다는, 성 하니까 뭐 그냥 조그만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건축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아들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까 20절에 보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축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 되고 이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에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란 말을 합니다. 이 기계 여기에서 이미 철이 나오고 기계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이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철기 시대보다가는요 몇천 년 더 이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 없는 놀라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가능하면 그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어차피 성경 바깥 얘기를 좀 하게 될 테니까 제가 막 설교에 했던 그 순서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려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 가서 인류의 역사를 배우면 이제 처음에 원시 시대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산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얘기가 전혀 달라요. 처음부터 농사 지었고 목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철기 문화라는 것이 아주 후대에 생긴 일인데 성경은 아주 일찍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감을 갖다가 아이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학교 쪽으로요? 학교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아 의례끝 막 그러려니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막 그러려니로 가버리는 거죠.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라기보다는 막 하는 말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명만 살아남았으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남았으면 당장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곧 죽어요. 왜 그렇죠? 아니, 여기 살고 있으면 곧 죽어요. 왜 그렇죠?
기반시설을 네. 운영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기반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그 쉬운 말로 하면. 자, 전기 끊어지죠? 그러면 물 끊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야 된다니까. 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당연히 난방 안 되죠. 난방 안 되고 가스 안 되고 먹을 거 떨어지죠? 누만 먹다나 뭐 슈퍼마켓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슈퍼마켓이 어디 있어요? 본의, 그니까, 간신히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목숨을 보존하기에는 도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부적격한 곳입니다. 빨리 옮겨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물가로요? 수영하려고? 물가로. 그 다음요. 물만 있으면 돼요? 동굴요. 어쩌면 물보다가 동굴이 더 급할지도 모릅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동굴. 산도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오래 죽을 처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는 동굴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물을 좀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농사까지는, 지금 어디 농사, 지금 당장 급한데, 따먹든지 뭐 파먹든지 간에 먹을 거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땅속을 뒤지는 게 상책이겠죠? 방사능이 오염이 됐더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뭐 나중에 오염돼가 오래 살고 못 살고 그건 나차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죠. 옷은요, 화장은요, 모든 것 포기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어봐야 산속에서 그러고 동굴에서 그러고 몇 년 지나면요,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100년만 지나가면요,
원신이 됐어.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얘야,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있잖아, 하늘을 날고 자동차를 타고 시속 몇십 킬로 달리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헛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됐단다, 이러면 손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꿈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영화로웠고 찬란했던 문화는요,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만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에게 이미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 보세요.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어땠는지 알아 하는 이야기 지금 어른들이요, 젊은 아이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뭐 그랬겠지 정도지 실감 안 나는 거 어떡해. 그러면서도 북한 동포를 도와야지 해가지고 돈 보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어른들은요, 택도 없습니다. 맨날 욕만 해대고 있거든요. 안 된다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50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당장 우리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 이게 개입 바뀐 게 안 되는데, 이건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동굴 속에 그냥 짐승듯이 살고 있으면서, 옛날에 이랬단다 하는 이야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고 이제, 뭐, 옛날 배웠던 게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어요? 글 쓸 도구도 없고 먹고 없고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지식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해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듣고 있으면서 아, 옛날에 그랬단다, 꿈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치부돼버리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혹시 그러다가 어디 가서 비행기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덜 부서진 채로 막 그냥 어떻게 존재하는 비행기라도 한 대 발견이 되면요, 봐라, 이게 우리가 옛날에 하늘을 날던 그거다 하고 증거를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물어볼까요?
상상이 안 되죠.
진짜네.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 혹은 그 후대 사람들이 그런 걸 혹시 발견을 해냈다고 치면 뭐라고 말할까? 좋은 답이 있어요. 불가사의.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런 기구나 뭐가 나왔다면요, 불가사의라고 말해버리지 아 옛날에 진짜 그랬네 이래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시대 이전 오래된 시대에 이 땅에 말이죠, 놀라운 문명이 있었다는 흔적이 참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바깥에도 있어요. 성경 바깥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잘 듣는 게 피라민 이야기입니다. 그럼 피라민 시대가 언제쯤 세워졌다고 그러나요? 그 대학연대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놔놓으세요. 그 이집트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BC 3세기에 이집트의 마네토라는 제사장이요. 이 사람이 이집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에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역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의 기록 속에 그 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사람이 BC 3세기에 2000년 전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니까 피라미드는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아니 그때로부터 BC 그러니까 BC 한 2500년 경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 얘기를 기록을 하면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있잖아 하고 쭉 적어 나가면요 그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네토라는 제사장이 이집트 역사를 기록한 것을 기록하던 그 시점에서 언제쯤이냐면 한 2000년 이전 기록을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피라미드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고 그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갑시다. 근데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몇 개쯤 있을까요? 5-60개요? 야, 그건 많이 아시는 건데. 전체 한 80개 정도 된답니다. 8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개예요. 3개라고 나란히 쓴 거 있죠. 그게 유명해가지고 그건 많이 하고 나머지도 다 합쳐서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요. 이렇게 허물어져가지고 저게 피라미드인지 언덕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조잡하게 허물어진 거, 그 다음에 형태가 한 절반쯤 남은 것,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온전하게 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요 세 개, 나란히 써있는 세 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 삼왕조라고 하는 BC 2500년경에 이 세 왕에 의해서 피라미드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언제쯤요?
BC 2500년경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00년경에 이 피라미드가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지는데요. 아, 이게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높이가 약 한 150m 정도 됩니다. 저 이 고층 빌딩이 높이 얼마죠? 여기 20층 되는 20층 빌딩 같은 높이가 2m보다는 조금 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 50m, 6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피라미드 높이가 150m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2.5톤 되는 바위가 250만 개야. 이걸 25년 동안에, 약 20년 동안에 그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쌓아 올렸다고 말합니다. 2.5톤 되는 바위가, 2.5톤 되는 바위를요, 25년 만에 다 쌓아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하루에 이걸 30개를 올려야 됩니다. 하루에 30개를 올려야 25년 만에 이걸 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하루에 30개씩 올려가 그걸 25년 동안이나 계속하면 250만 개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예? 피라미드 쌓아 올린 게 우리 이집트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방법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바위를 어떻게 올렸느냐 그러니까 맨 밑에 한 층 놓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밑에 흙으로 이 언덕을 다 올리는 거죠? 미래가 올립니다. 언덕을 한쪽 방향으로 올리면 안 돼요. 한쪽 방향으로 올리면 올리기는 올리는데 올려가지고 방향 틀지를 못합니다. 최소한도로 두 방향으로 흙을 밀어 올리든지 세 방향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제가 앉아가 쓸데없는 계산을 했었다면 각도를 한 전에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이 올라가는 각도를 한 10도 정도 경사지게 만들려면 높이 150m까지 올라가려면 이 경사 길이가 걔는 한 1km 정도는 돼야 돼요. 1km 정도 되는 긴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흙대, 꼭대기까지 올려가야 되는데, 제일 높은 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중간 부분이라 해도 그 흙을 쌓아 올려가 경사로 만들어가 그 끌어가고 올라가가 위치 잡고 하는데 하루에 30개씩요? 25년 동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사로를 한 군데로 한쪽으로만 만들면 끌어올리긴 올리되 올려가 방향을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는요, 이 바위돌들이 아구가 딱딱 맞아요. 딱딱 맞는 데다가 그 안에 홈을 파내가지고 방을 만들었는데, 그럼 바위에 홈을 팔 수 있다는 것은 바위보다 더 딱딱한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BC 2500년경 같으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 교훈으로 보면 그 석기시대입니다. 아니, 석기시대나 뭐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돌두들과 겨우 쓰던 그 시기에 바위를 직각으로 파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바위를 직각으로 파내려면 바위보다 더 딱딱한 연장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없이 바위를 그렇게 깎아서 다 올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욱 불가사의한 얘기는요, 저기 피라미드 한복판에서 자 바깥으로 일직선으로 바위에 구멍이 나 있답니다. 그걸 딱 가면 그 구멍이 어느 별하고 딱 이렇게 맞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바위에 구멍을 내도록 설계를 해가 그 구멍을 미리 뚫어가지고 올려서 맞췄겠느냐, 아니면 바위를 다 쌓아 놓은 다음에 일직선으로 구멍을 뚫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불가능, 저렇게 생각해도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옛날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 올렸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는데요, 그게 이집트 왕조 중에서 저게 3왕조 때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했고, 요걸 4왕조 때에 아주 강력한 왕들이 존재하던 4왕조 때에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왕조가 피라미드를 만든 거는요, 이런 걸 못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흉내만 냈지 이만큼 크게도 못 만들었고 이런 형태를 못 만들어가지고 벽돌로 만들기도 하고 흙을 구워서 만들기도 하고 하다가 그 다음 것들이 자꾸 거지부지 허물어진 상태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만든 게 제일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 만든 것들은요? 그거보다 어떻게 질이 자꾸 떨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4왕조 때에 왕들이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막 그렇다 치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외에 뭐 피라미드 불가사의 할 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숫자들 아주 정방향을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다든가, 요게 세 놈이 일직선으로 안 서 있대요. 약간 뜨끔하게 서 있거든요.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서 있고 방향은 정확하게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란히 안 했고 삐뚤어졌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내려진 정설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느 별자리가 그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그 별자리하고 딱 맞춘 겁니다, 요게. 그럼 별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별 천문학에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숫자들이 그 피라미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더니 지금 와서 피라미드는 누가 어떻게 건설했을 거냐, 제일 좋은 답은요,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시 본다면 놀라운 문명을 지닌 문명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고대에 있었고 그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걸 따라서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 에밀레종 옮긴 이야기요. 누구죠? 문화유산 답사기 쓰신 분 있잖아요. 유홍준 교수가 쓴 문화유산 답사기 2권에 에밀레종 얘기 나옵니다. 그 저기 한번 보세요. 참 재밌고요. 그 책을 들고 답사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생길 정도로 아주 재미난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에밀레종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애니레동이 있던 데가 지금 경주 경찰서 뒤쪽에 고기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옛날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박물관, 그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이 에밀레 종을 옮기는데 이 종이 너무 무거웠어요. 시내 외곽지를 외곽지에다가 외곽지로 이렇게 둘러서 가져가려니 있는 다리가 약해서 불가능하고 시내 복판을 지나가려니 시내에 전기줄 같은 게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시내 한복판을 통과해서 치러 가기로 결정을 보고 대신에 앞뒤로 한전차가 붙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가 선을 막 끊어주면 이 트레일러가 통과하고 뒤에 오는 차가 막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 경주 도심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있는 데 갖다 놨거든요. 갖다 놓고 이제 이걸 달려고 하니까 이 종을 그 걸기 위한 여기에 종 위에 이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선악대를 꽂아가지고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선악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철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구멍에 들어갈 선악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철에서 온 답이요. 현재 기술로는 그만한 무게를 지탱할 세막 고구멍 그러니까 고구멍에 들어갈 만한 굵기로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답이 온 겁니다. 이건 제철을 뭐 좀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거의 금방 나와요. 실제로 제철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거짓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었던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한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못 만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강철을 그 실처럼 꼬아가지고요. 그래 그걸 달아맸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꼴이 너무 사나워서 안 된다. 그럼 더 찾아보자. 그래서 옛날 박물관에 가서 뒤져가 그 스마트를 찾아냈답니다. 찾아가지고 구멍이 꼬아서 그러니까 되는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쇠 만드는 기술이 오늘날 제철에서 만드는 쇠 만드는 기술보다가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신라시대 사람들 뭐 알았겠어요? 무식하게 그냥 뭐 무식하게 뭘 쫄락거리다 보니까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었을 것 같은지 아니면요 그때 그 사람들도 상당한 수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 건지 저도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그 쇠 만드는 기술만은 신라시대 때 그 제철소가 있었겠어요 뭐 있었겠어요 만은 기술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중에 그 기술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잃어버렸고 지금 제철에서 쇠 만드는 기술은 그 후에 개발되고 발전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툭하면 고대 사람들은 무식해서 뭐 별거 아는 거 없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게 진화론적 사고에서 온 아마 영향일 겁니다. 근데 피라미드를 보든지 이런 걸 보든지 하면 고대에 분명히 다른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보면 이분이 뭐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는 듯도 싶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의 그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쭉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신의 거울입니다. 거기 보면서 잉카 문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발견된 거는 일본 근해 여기 오면요 요나구니 가는 수중 유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유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내린 끝에 결론이 좀 흐릿합니다. 12,500년 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비싼 책이거든요. 비싼 책이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연구를 한 이분의 결론이 12,500년 전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때 고대 문명들이 명시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왜 12,500년이냐 그러니까 이 유적들이 전부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자리를 확인을 하니까 대강 12,500년경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뭔가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적지를 물속에서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저 물밑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해수면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와 버려서 현재 세상이 되어 있는데, 고대의 세상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적어도 한 100m 내지 150m 정도 낮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가정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륙붕이라는 그 지점, 그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높은 곳에 신전을 쌓았다면 지금부터 수십만 70m 80m 속에 신전이 있고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흥미로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구상에 이런 불가사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말을 바꾸면요, 고대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시비를 걸고 지나갑시다. 불가사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해 못함.
모르겠다는 뜻이지, 한마디로. 모르겠다 이러면 될 건데, 모르겠다 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표현을 바꿔서 좀 그럴싸하게 바꾼 게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아니 그게 솔직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야기하면 의사 실력없다 소리 하잖아요. 그럴 때에 솔직한 의사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큰 병원 가보십시오 이러면 좋아요. 근데 좀 나쁜 마음 먹으면 좋은 답이 있어요. 네? 신경성. 아 이거 신경성입니다. 실제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아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니까 에라이 신경성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경성 하는 말이 의사가 쓰기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하려 저 신경 좀 쓰지 말고 사세요. 아,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신경과 가면, 예? 상하는 날에 목을 쓰지 말라. 그리고 가면 가서 막 손절이고 막 이렇게 아프면 손을 사용하지 말라. 그럼 일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아주 편리한 글자가 말이 신경성 이거죠. 하나 더 있어요. 신경성하고 스트레스하고는 좀 막 같은 항목에 넣어도 안 될까 싶어요. 또 하나 있어요. 잘 안 되면, 원인을 잘 못 찾으면, 이거 알레르기성.
특이체질.
예? 특이체질. 아, 그것도 있네, 그죠?
알레르기라고 잘 안 치잖아요.
아, 특히도 그거잖아요.
이래버리면, 뭐, 웬만한 경우에 다 되니까. 그래서, 뭐,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는데, 저는 불가사익하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지. 무슨 불가사의는. 아, 뜻은 같지만은 자신의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불가사의라고 하면 내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 우리 모두가 다 모르는 거니까, 이런 뜻을 넣는 거죠. 요거보다 더 나쁜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나쁜 말이야. 어디서 아주 발달된 문명을 가졌던 우주인이 다녀갔다. 이건 책임 회피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래 놓고 뭐만 생각하느냐? 자꾸 우리의 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원시인처럼 살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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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왔다. 그 얘기만 자꾸 반복을 해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 바깥에서도 고대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그럼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봐왔던 것 중에, 아니 잘 아는 것 중에, 고대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머리 갖고 산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IQ가 몇십 배나 더 뛰어난 정도로요.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살았을까요? 우리보다가 지능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면요, 업적을 남겨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거든요. 에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만한 부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만든 배하고 크기가 비슷한 게 19세기에 나옵니다. 19세기에요. 우리가 아주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된 19세기에 그게 나오는데, 이미 그게 그 옛날에, 그게 뭐 몇천 년 전인지 모릅니다. BC 한 6천, 7천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 시기에 그 배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자, 이거 믿을 거냐, 아니면, 뭐 성경은 어차피 뭐 허풍처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사람이 그만한 두뇌를 가지고 있을 거 그만큼 오래 살았고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문명을 이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아까 봤던 그 쇠 만드는 이야기요. 나온다는 얘기죠. 철기 문화가 여러분 언제 도입됩니까? 철기 시대. BC 한 1500년경 정도 될 겁니다.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한때 그쪽 지역을 휩쓸었다는 얘기 나오죠. 그 사람들이 보통 한 대강 BC 한 15세기 정도 잡거든요. 근데 창세기가 기록된 이 시기는요, 그거보다가 몇천 년 더 이전입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쇠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바벨탑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럼 탑이 생긴다는 것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올리자는 건 대단한, 단합이 안 되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단합이 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까? 힘만 갖고는 그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자금을 못 해내요. 그 사람들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뭔가 발달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 통솔 못합니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해? 말은 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어떻게 다 붙들어가서 한 군데다 모아갖고 일을 합니까? 뭐 미개가면서요? 쉬운 일 아닌데 그런 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문명의 시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홍수의 원인이 뭐죠? 죄죠. 타락이고 죄인데 문제는 무슨 죄냐는 겁니다. 성범죄라고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홍수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성적 타락입니다. 노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주로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갔죠. 그 얘기 창세기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시집가고 장가고. 물론 창세기는 얘기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시집가고 장가는 게 뭐 잘못했어요? 정상적인 시집 장가를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창세기 6장, 그게 아마 6장이죠? 6장에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한 사람을 아내로 삼은 게 아니고요. 자기 눈에 드는 모든 자를. 이 얘기하면 옛날에 마광수 교수 주장했던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성적으로 억압하지 말라. 나이 가지고 제한하지 말라. 순결이란 말 가지고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그래서요. 원하면 누구나 누구와 함께라도 성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방시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그 얘기를 쭉 읽어주고 우리 고등학생들 물었더니 선생님 개같이 살자 그 말이네요 하더라고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는 표현대로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진짜 말하는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쓰지 말아야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섹시함 간단어 있죠. 그 아름답다는 뜻 아닙니다. 그거 육체적인 아름다움에만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 해석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이게 육체가 아니었어요. 처음 만드실 때는 뭐죠?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런 뜻인데 사람이 처음에는 영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육체가 되어버렸네? 그 말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는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짐승이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 그 이 사람들의 죄목이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적으로 달아간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이런 죄 잘 안 지어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주로 도둑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강도질 이런 게 많죠. 근데 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넉넉해지면 그다음 발달하는 죄가요, 이 성범죄로 갑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할 정도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만큼 좋은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만 발달하는 게 성범죄입니다. 이런 저런 걸 역으로 감안하면 고대에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화로 나오고 이제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모든 문명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그냥 단순한 홍수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뒤집어버린, 모든 것을 물에 잠겨서 깨끗이 날려버린 홍수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핵전쟁하고 비교해보세요. 다를 거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죽고 8명이 살아남은 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산속에서 살아요? 한자가 참 재밌는데, 그 여덟 팔자 위에다가요, 간머리를 이렇게 씌우면 구멍혈, 예, 굴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처음 가서 살았던 곳 굴이다. 그래서 굴을 여덟 팔자 위에 이 간머리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게 굴혈이 됩니다. 그 한자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일하러 가면요, 굴혈자 밑에 일할 공자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러 가버리면 굴이 어떻게 되죠? 빌공자가 되죠. 굴이 비어버리잖아요. 여덟 명 일하러 가버리고 없으면. 그게 이제 한자를 처음 만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 창세기 앞부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기 전에는 다 그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중국의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 때에 고대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창세기 앞부분을 설명해주는 글자들이 참 많아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은 건요, 여덟 사람만 남은 거죠. 그리고 머리 속에 든 것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8명이 산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뭘 시작하느냐, 진화론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이제 맞아요. 산에서 살다가 차츰차츰 내려오고 다시 목축을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명이 다시 싹트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아는 4대 문명 발생 시기가 언제예요?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까먹는데, 근데 이거는 까먹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는 숫자 아닙니다. 하긴 한번 들으면 안 까먹을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 잘 못 가르쳐서 그래.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배울 때는요, 뭐 BC 2000년도 있었고 2500도 있었고 3000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통일돼 가지고 전부 BC 3000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생은 전부 BC 3000이다 이렇게 통일돼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혹시 묻거든, 그 정도 수치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료를 동원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치가 BC 3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요, 거기에서 적어도 한 1, 2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 숫자들은 이제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그 홍수 이전에 가졌던 문명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혹시 전해지면요, 전부 전설로 남아버리는 거죠. 고대에 뭔가 발견이 되면 불가사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던 인류가 그렇게 번성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시 문명이 상기 트기 시작하고 BC 3000년경에 삭혔던 그 문명들이 발달에 발달을 거듭해가 오늘날 이런 문명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핵전쟁이라 터져가지고 깨끗이 다시 사라지면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겠죠. 그 전에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밟았다고 보면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자꾸 이제 그걸 이름을 홍수라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홍수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홍수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물로 완전히 뒤덮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 홍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받는데요. 이건 뭐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지금 문명과 비교해서 어떨는지 모르지만요, 놀라운 문명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이유가 그런 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쓴 책에 그분이 12,500년 전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흥미롭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그 표현 듣고 아주 참 재미있었어요. 왜 그런 거니까 과거 사실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모르고 예를 들어서 다시 원시 생활에서부터 시작된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인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얼마고 잃어버린 건 얼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뭐 학설이 워낙 구구했어요. 짧게는 2만 년, 길면 50만 년도 갑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50만 년 정도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억은 아까 BC 3000 그랬죠? 지금부터 계산하면 5000년 뿐입니다. 5000년 뿐인데 우리의 아주 오래된 조상은 50만 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났대요. 뭐 그렇게 비교하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1년, 기억 잃어버린 거 99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 나이 지금 100살인데요 알고 있는 거 1년밖에 안 돼요. 기억나는 건 1년밖에 기억이 안 나. 잊어먹은 거 99년이야.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는 몇 살 때일까요? 난 기껏해야 그 1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지나간 1년 동안에 내가 화려했던 기억들 하고 열심히 두드려보니까 아 지금이 가장 화려한 거야 이러고 앉아있지만 실제로 이 100년을 살 동안에 가장 화려했던 삶은요 내 기억에 나타나지 않은 그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이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걸걸요. 근데 이거는 지나간 1년 사이에 든 거예요, 이거. 그럼 그 이전에 태어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니까 제껴놓고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능력 가지고 피라미드를 다시 삼는다? 지금은 쉽게 할 수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계산을 한번 안 해보나 모르겠다. 저런 피라미드를 다시 사오면 몇 년 만에 할 수 있는지, 지금 발달된 기구를 총동원해서 하면요. 저는 요즘 취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서 나올 때마다요, 우리 집 옆에가 산 깎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산이 큽니까? 작습니까?
언덕인데요?
예?
언덕인데요?
그냥 언덕이에요?
많이 깎아서 언덕이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깎아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요.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깎아냈는데도 아직도 저만큼 남았나? 대형 크레인이 세 대가 붙어가지고요. 엄청나게 깎아내는데, 처음에는 저 산 하나 뭉개는 거 저거 뭐 가볍,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차로 실어내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나가요. 엄청나게 나가. 그 올라치 보니까 또 높은 데로가 또 깎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거 깎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넘었지 싶은데, 그 산 높이가 뭐 한 60이나 70 정도 안 되겠어요. 그거 한쪽으로 쳐내는 것만 해도 지금 저렇게 끌고 있는데요. 저 몇 배 되는 높이의 바위를 깎아서 설계를 하고 짜맞추고 하면 지금 기술로 하면 20년은 안 걸려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피라미드를 한다면. 그럼 그 옛날 이전에 발달된 문명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거 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가 훨씬 더 쉽게 그걸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자부심도 대단하고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니까 자랑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한쪽 비통이 터져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거나 말거나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1년간의 이야기입니다. 1년간의 이야기.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다 잃어버리기 전 99년 안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그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끔 튀어나오면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그 모르는 이야기를 성경이 조금 전해줘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흘려듣고 말아버립니다. 뭐 성경이 어렵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4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 이 부분을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셔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후예들의 모습을 이게 그 고대 문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그 문명을 가장 화려하게 이용했던 사람이 아마 라멕일 겁니다. 라멕이 하는 그 강 큰 소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3절에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여기까지요. 몇 사람 죽였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 저건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표현법을 늘 좀 익혀주세요.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성경이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게 한 사람인데 문제는 왜 죽였어요? 상상이 뭐예요? 조금 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물론 소년이라고 나오는 건 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젊은 놈이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 더 걸작이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은 될 이유도 없이 동생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근데 난 이유가 있어서 죽였단 말이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를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나를 해하면 그 사람은 벌을 77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키고 만장이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룰이 지켜져 왔습니다. 왔는데 라멕이 깬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사회야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아내가 둘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가 흔히 있으니까 뭐 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둔 룰을 정면으로 도전한 최초의 사람이 라멕이니까 이 라멕이 아내를 둘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맞짱 뜻하고 덤빈 것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라멕이 왜 그럽니까? 당시 세계 권력을 다 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아까 그거 보면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죠. 농림부 장관 때 만들겠나. 그 다음에 수금과 풍수 잡는 모든 자의 이건 예술계를,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경제계를 틀어잡고 있고요, 하나는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계의 대부입니다. 틀어잡고 있죠. 또 하나는 각종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 이건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틀어잡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요즘 사회에 누구쯤 될 것 같아요. 경제계 다 휘어잡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 다 틀어잡고요. 그 다음 권력에 중추라고 하는 군인들 다 휘어잡고 있을 정도면요. 지금 뭐 대통령보다 더 센 겁니다, 이거. 절대 권력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내 둘 가졌다, 그 말입니다. 조금 생각해보세요. 아내 둘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강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가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성숙해가면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걸 이 사회가 어느 중에 암시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떤 문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만한 지혜나 그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장 뒷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노홍수 이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어림으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아무 그 의심 없이 이게 다 믿어지는 것. 이게 참 복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그보다 나쁜 거 있죠? 뭐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복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흔들려버릴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이 물으면, 야, 막, 그건 그런 거니까, 그, 막, 그래, 그렇게 넘어가자. 그러고 다른 게 확실하게 믿어지나,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대로 믿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동의해가면서 믿어지면요, 이게 더 큰 복입니다. 그냥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집니까?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도록 성경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하고 아멘,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 동의하고 아멘 하시면 그게 더 큰 감격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뭐 이런저런 저 설명 없이도 믿어졌다는 자체는 굉장한 복이라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처증 뭘로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는데?
못 고쳐요. 치료를 안 받아서
못 고치는 거 맞아요?
아니요, 이혼하든지
예. 아, 이혼하는 걸 못 고치는 거지. 이혼 안 하고 고쳐야 되죠. 어쨌든 못 고친대요. 왜 못 고칩니까? 믿음을 상실한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일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믿게 한다는 것은 방법 없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는요, 의처증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못 믿겠는 건데. 근데 그 사람한테 믿게 한,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은 믿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복입니다.
예?
복입니다.
약으로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게 됐다는 거는요? 대단한 복이잖아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표현을 바꾸자면 의처증, 뭐 다 여자들이니까 의부증 합시다. 동일한 거니까요. 고칠 수 없다는 병이 고쳐진 사람들이야. 그럼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의처증 걸린 사람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조건 하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데요. 이건 엄청난 복이란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의처증 걸려 있는 사람에게 고칠 수 없는 걸 없는 병을 고치겠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애를 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뜻에서 제가 의처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에서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성경의 이 앞부분의 이야기도 어떻게 본다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총동원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구나라는 걸 동의할 수 있으면 이것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에서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